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 음성이 들리고 계신가요? 위로하라, 위로하라,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포로로 끌려가 슬픔 가운데 앉아있는 백성에게 내 백성을 이제는 위로하라고, 이제는 노역의 때가 끝났다고, 이제는 하나님께 받을 벌을 다 받아서 하나님이 이제 광야를 건너 본토로 돌아가게 할 것이고, 하나님이 임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목자처럼 자기 백성을 품에 안으실 것이라고, 그렇게 위로하라는 그런 명령으로 시작된 이사야서 메시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위로하라고 해놓고 그 위로가 어떻게 임할지, 그 위로가 실제 백성들에게 임하도록 책임지지 않는, 말만 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람은 좋은 말하고 행동으로, 삶으로 뒷받침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하신 말씀에 끝까지 책임을 지셔서 노역의 때가 끝나고 벌을 다 받았다는 그 말씀 지키시려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고난받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벌을 다 받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위로하라는 그 명령 다음에 그 위로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식으로, 어떤 모양으로 나타날지를 자세히 차근차근히 알아들을 때까지 말씀하시는 것이 이사야서의 메시지들인 것입니다. 위로하라는 것이 그냥 뜬금없이 하나님이 그냥 잘 될 거야, 그냥 안심해, 이렇게 겉발린 위로를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역사 속에서, 역사적인 맥락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이 처한 그 상황을 정확하게 아시고 그 역사적인 맥락에서 위로하시고 구원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아시고 영적으로 회복될 때까지, 하나님 그 영이 살아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격려하시고 그렇게 위로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왕들이 그 앞에 엎드려 다스림을 받을 만왕의 왕이시고, 죽은 영혼이라도 살리실 수 있는 우리 영혼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영혼을 그 거룩하신 보좌 앞에서 심판하시는 심판자 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으로 자기 백성의 생명을 사셔서 영생을 허락하시는 구원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의 메시지는 역사적인 맥락과 영적인 맥락에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맥락이라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이 망하고 바벨론의 원수의 나라에, 적국의 그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그 나라의 포로로, 패전 국가의 백성으로 끌려가 있는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라는 강력한 왕을 자기 종으로 삼으셔서 자기가 기뻐하는 일을 다 행할 것인데, 그 일 가운데 바벨론이 패망하고, 지난주 살펴봤죠? 그 바벨론의 사슬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되어서 광야를 가로질러 이스라엘 본토로 돌아가 성전을 다시 짓고 예배를 회복할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처한 구체적인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 구원을 베푸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역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해방되었다고 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니고, 여전히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살 때는 바벨론 신이 센 것 같아서 쫓아가고, 풍족할 때에는 돈이 살려줄 것처럼 쫓아다니고, 사람들이 칭찬해 줄 때에는 그 명예가 나를 존귀하게 할 것처럼 쫓아다니는, 하나님을 섬기고 바라보고 의지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 완악하고 완고하고 거역하던 백성을 굳이 기어코 돌이키셔서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할 때까지 그 영혼을 살리시는 일을 이제 행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행하게 하시려고 힘만으로 쓰임을 받았던 고레스와는 다른 하나님의 종,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종,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고난도 불사하시는 종,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는 일이 이루어지기만 하면 자기는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내놓아도 기쁨으로 영광으로 삼으실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종으로 삼으실 계획을 이제 49장부터, 오늘 48장 다 읽었는데 49장부터 다시 차근차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구원은 이중적입니다. 역사적인 해방을 허락하셔서 그 나라가 회복되게 하시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이키십니다. 사실 우리의 구원은 그렇습니다. 바벨론이 망했다고, 원수 나라가 망했다고, 그래서 그 나라의 사슬에서 속박에서 풀어졌다고 자주독립국가가 하나님의 백성이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 시대에 자주독립을 잃어버린 남의 나라의 노예 노릇을 하는 그런 슬픈 백성으로 살았는데, 일제가 망했다고, 대한독립 만세가 되었다고 자주독립국가의 국민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우리나라 독립된 나라로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하는 자주 독립국가의 국민으로 스스로를 세워가야, 나라를 세워가야 일제로부터 해방된 것이 보람이 있고 그 해방이 완성되는 것 아니겠어요? 일제시대에 그냥 나라의 독립과 나라의 주권과는 상관없이 그 시대에 자기 먹을 것만, 자기 살 길만 찾았던 사람들은 일제시대가 끝났다고 해도, 독립국가가 되었다고 해도 여전히 자기 살 길을 다른 상황에서, 다른 권력, 다른 상황 속에서 찾아다니는 똑같은 모양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일제시대에 자주 독립을 꿈꾸며 독립운동을 행하며 자기애가 처한 처지에서 무엇이라도 그 일을 위해서 애쓴 사람들이 일제시대가 끝나고 그 사슬에서 풀려났을 때 자주 독립국가로 살아갈 힘과 정체성과 자부심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역사책 좋아하십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역사를 시험 잘 보려고 그냥 암기 과목으로만 꽤 잘했습니다. 막 그런 시험은 잘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별로 흥미를 느끼지 못하면서 세계사, 국사, 뭐 동양, 중국사 이런 거를 공부했는데, 요즘 들어서 몇 년 사이에 역사에 관심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사 책도 이것저것 구해서 여러 관점의 책들을 읽어보기도 하고, 또 뭐 우리 한국 교회사 책도 이렇게 읽어보고, 또 유대인 역사가 이렇게 또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한 서너 권 책을 읽어보기도 하고, 유대인 역사를 읽다 보니까 아랍 사람들의 역사도 관심이 들어서 또 이렇게 좀 찾아보기도 하고 뭐 이렇게, 그러면 요즘 그런 중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가장 최근에 읽은, 새벽기도 때는 한번 나눴는데, 가장 최근에 읽은 역사책이 민족들의 역사라는 책인데요. 이게 참 재밌더라고요. 이거는 이렇게 세계사를 이렇게 전체로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역사책이 아니고, 세계 여러 나라들이 있잖아요. 여러 민족들이. 그 민족들의 역사를 모아놓은 겁니다. 근데 그 민족이, 그 나라의 역사가가, 그 민족은 어떤 민족이고 어떤 역사 과정을 통해서 그 민족의, 그 나라의 정체성이 이루어졌는가 하는 관점에서, 중국 사람이 중국 역사를, 일본 사람이 일본 역사를, 독일 사람이 독일 역사를 쓴 그런 책이에요. 그러니까 참 재밌더라고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틀이 맞아지지는 않지만, 이게 우리는 우리나라 역사를 중심으로 세계사를 바라보잖아요. 그런데 각자 존귀한 나라들 아닙니까? 각자 정체성이 있고 각자 귀한 나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들이 자기 나라를 어떻게 사랑하게 되었고 어떻게 자기 나라로 자주독립국가가 되는 그 과정을 거쳐왔는지 참 흥미로웠습니다. 그 중에 흥미로웠던 것이 동구 나라들의 역사였어요. 동유럽의 나라들은 사실은 서유럽의 이 독일과 프랑스, 혹은 그 전에는 이탈리아, 서유럽의 신성 로마 제국, 또 이 동유럽 동쪽에, 거꾸로 이쪽이 동쪽이군요. 그쪽에서 보시면. 이 동쪽에 러시아, 더 전에는 몽골, 이런 큰 나라들 사이에 낀 나라들이 뭐 체코슬로바키아, 뭐 유고슬라비아, 폴란드, 헝가리, 이런 동유럽의 조그만 나라들입니다. 이 동유럽의 나라들은 민족이 그렇게 일정하지가 않아요. 한 나라가 한 말만 쓰는 한 민족으로 이루어진 나라들이 아니에요. 이렇게 서쪽에서는 신성 로마 제국, 동쪽에서는 이 러시아, 이 사이에 끼어서 나라가 없어지기도 했다가, 나라가 막 갈라지기도 했다가, 나라가 이 편이 되기도 했다가 저 편이 되기도 했다가, 이렇게 부침을 겪으면서 현대의 체코, 폴란드 이렇게 나라들로 만들어진 나라들이에요. 그러니 우리나라는 뭐 단일 민족이고 한 말만 쓰니까 뭐 역사가 되고 뭐 외침을 당하고 이렇게 바뀌었다고 해도 이 민족의 정체성이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그 나라들은 과연 어떻게 자기 나라라는 애국심, 정체성을 갖게 되었을까? 참 대조되는 역사가 체코의 역사와 폴란드의 역사더구만요. 예, 그게 이제 얼마나 객관적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체코 역사가가 체코 역사를 쓰고 폴란드의 역사학자가 폴란드 역사를 썼는데 관점이 정반대입니다. 체코나 폴란드나 바로 체코가 여기 있으면 폴란드는 여기 있어서 아니 헝가리 폴란드가 여기 있으면 체코는 여기 있어서 똑같은 운명을 겪었어요. 똑같은 상황 속에서 똑같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똑같은 과정을 통해서 독립국가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체코 역사가는 체코 역사를 어떻게 돌아보냐면 우리 체코는 그렇게 변화하고 그렇게 침략을 당하고 뭐 강대국들의 호의로 자기들끼리 이렇게 협력해서 나라를 찾기도 하는 과정 속에서 제대로 독립을 지키기 위해 싸워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세계 역사 속에서 상황이 변해서 어쩌다 나라가 되었지만 어쩌다 독립된 주권 국가가 되었지만 이 나라의 미래가 꿈이 비전이 무언지 불확실화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 나라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근데 바로 다음에 폴란드 역사가 나오는데 정반대예요. 폴란드도 똑같은 어려움, 똑같은 상황을 겪었는데 독립국가로 서기 위해서 자기 나라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 나라로 서기 위해서 싸우고 투쟁하고 애쓰고 힘썼다는 거예요. 폴란드의 미래는 박대는 거예요. 독립된 나라로 주권을 가진 나라로 이제 함께 힘을 모아 나아가겠다는 거예요. 상황이 변한 게 원수가 무너진 게 하나님 우리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해결된 게 우리 구원의 완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그 복을 다시 알고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 약속하신 것처럼 그 평강이 강물처럼 그 공의가 바다 물결처럼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두 가지 구원, 바벨론이 멸망하고 해방을 얻겠지만 죄의 사슬에서 끊어지고 완고한 그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이 구원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전에부터 너희에게 내 계획을 알려줬고 말한 대로 행하였고 너네가 다 알도록 그렇게 알려주었다. 그런데 니네는 귀를 닫고 듣지 않았고 눈을 닫고 보지 않았다. 마음을 닫고 나를 따르지 않았다. 너희는 그 이마가 놋과 같고 목의 힘줄은 동과 같아서 하나님 앞에 겸손할 줄을 모른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넜는데도 애굽의 마늘이 더 좋다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사들의 양식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령한 양식을 마다하고 지겹다고 하나님의 은혜에 지겹다고 세상에서 누리던 마늘과 부추가 좋다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던 백성들 하나님이 광야에서 물을 내겠느냐고 그렇게 불평하던 백성들 날마다 양식을 주시고 날마다 물을 주시고 아니 예수 그리스도 신령한 반석이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가는 길에 동행하시면서 피곤할 때마다 목마를 때마다 바위가 깨어져 강물 같은 반석을 내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도 돌아오지 않는데 이제는 너네가 듣도 보도 못한 새 일을 내가 행할 것이다. 너희가 꿈꾸지 못한 새 일을 행할 거라고 이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구주를 보내실 일을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래 참으셨습니다.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참 엄청나게도 속아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이 자기의 영광이래요. 나는 내 이름을 위하여 너희에게 대한 내 분노를 다 바라지 않았다고 나는 내 영광을 위해서 너희를 참고 견뎌줬다고. 나는 나를 위해서 풀목불 가운데에서도 너희를 불순물처럼 다 태워버리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풀물불 같은 연단의 풀무 속에서 너희를 택해서 건져냈다고. 마치 소중히 정련하고 정련해서 소중히 다루고 사랑해서 정말 은같은 금같은 보석으로 만들 그렇게 귀한 사람들인 것처럼 그 풀무불에서 너희를 건져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는 게 영광이래요. 자기가 모욕당하는 게, 자기의 명예가 실추되는 게, 하나님이 그랬거든요. 니네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본토에서 반역하는데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백성이 되어서 가는 데마다 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구나. 그렇게 에스겔 선지자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포로로 끌려가서까지 바벨론의 신을 섬기고 돈을 쫓아가고 권력을 쫓아가니 너희가 세상 끝까지 흩어지는 땅 끝까지 내 이름을 모욕하는구나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근데 참는 게 영광이 아닐 것 같은데, 본때를 보이시는 게 영광일 것 같은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당장 나타내는 게 하나님의 영광일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래 참는 것이 영광이라고, 오래 견디는 것이 영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원래 그러셨어요. 첫 번째 한 가지는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잘했다고 구원하고 이스라엘이 못했다고 버려서, 이스라엘이 내가 잘한 공로를 하나님께 들이대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했으니까 복을 베푸셔야, 하나님 이렇게까지 했으니까 은혜를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고 하나님을 마치 내 공로에 조건에 왔다 갔다 하는 분인 것처럼,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값주고 살 수 있는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은 주권적인 은혜로 값으로 살 수 없는 것을 값없이 은혜로 허락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인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참고 기다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제일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내가 한 공로로 이래라 저래라 마치 하나님이 빚쟁이인 것처럼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전적인 은혜예요. 무슨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무슨 공로가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단 한 가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구원하신 거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더 우리에게 실감나게 근본적으로 구체적으로 참고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잖아요. 그런데 부모의 행복은 제일 아픈 손가락, 제일 약한 손가락만큼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부모의 영광과 행복은 자식들 중에 사랑하지 않는 자식이 어디 있어요? 근데 엄지같이 힘센 자식도 있고 새끼같이 연약한 자식도 있고 곪아서 아픈 자식도 있는데 부모의 행복과 영광은 제일 아픈 자식만큼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기 영광 받으려고 손가락 갈아 끼우는 것처럼 자식을 갈아치우는 부모가 있습니까? 엄친아란 말이 있는데, 엄친아란 말 아세요 여러분? 엄마 친구 아들. 엄마 친구 아들은 학교도 잘 가고 말도 잘 듣고 저렇게 말썽도 안 피우는데 너는 왜 그러느냐 그래가지고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들을 엄친아라고 그런대요. 엄마 친구 아들. 그러니까 이제 부모한테 이렇게 그 비교당하는 게 참 자식으로서 슬프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나온 건데, 암만 엄친아를 부러워해도 그 엄친아 친구 아들을, 이 친구 아들이 나한테 더 영광이 되겠다고, 우리 가문에 더 빛나는 영광이 되겠다고 아들하고 바꾸는 부모는 세상에 없잖아요. 가끔 그런 부모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 마음도 제 안에도 조금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은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범죄했다고 갈아치우는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범죄했다고 연약하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다고 해서 그 백성을 다 치워버리고 새 백성으로 시작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순종과 자기 백성의 거룩에 자기의 명예를, 자기의 영광을 거셨잖아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두렵, 정말 떨리고 두렵고 놀랍지 않으세요? 하나님 거룩하신 영광을 저와 여러분의 순종에 맡겨버리신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면 될 텐데, 그냥 새 거로 쓰면 될 텐데, 그냥 한 번에 이렇게 하면은 그냥 될 텐데, 그렇게 안 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그 사랑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백성 되는 것을 자기 영광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다리시느라고, 그렇게 될 때까지 참으시느라고 자기 백성으로 인해 자기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을, 자기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는 것을 견디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범죄는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의 죄악은 우리를 더럽히기 이전에 하나님의 얼굴에 침을 뱉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손상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손상된 백성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게 제사예요. 우리는 흠이 있지만 흠 없는 제물을 죽여서 대신 값을 치르는 희생 제물로 삼아서, 속죄의 제물로 삼아서 그 피로 그 죄를 씻는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얼마 전에 속죄일이, 욤키푸르 대속죄일이 지나갔는데 한 2주 전에 대속죄일날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어디에 뿌리는지 아십니까? 그 피를 죄 지은 사람에게 뿌려서 그 죄를 씻을까요? 그 피를 죄 지은 사람에게 뿌려서 그 죄의 더러움을 씻어낼까요? 물론 그렇게도 하지만 그 이전에 그 피를 하나님의 제단에 먼저 뿌립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있는 장막에 뿌립니다. 하나님의 법궤 위에 뿌립니다. 하나님의 얼굴에 뿌려서 자기 백성의 죄로 인해 더럽혀진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고난과 죽음은 우리를 의롭게 하기 이전에 실추된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속량물로, 속죄물로 삼아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는데 이것의 의미는 하나님이 길이 참아 기다리시는 중에 불의한 자를 의롭게 하시는 용서가 의로워지게 하려 하심이라고. 로마서 3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볼게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속죄의 제물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를 용서하시는, 오래 참아 기다리시는, 지은 죄를 간과하시는 것이 불의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일로 인해 실추된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의의가 다시 회복되게 되는, 온전해지는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1장 17절에 그러므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이름으로 값없이 의롭다 해주신, 지옥 갈 사람들을 용서해 주셔서 천국 가게 해주신 그 복된 소식이 하나님의 용서나 긍휼이나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난 것으로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으로. 왜냐하면 오래 참아 기다리셔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광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잘못한 자를 용서해 주셔도 그 영광이 손상되지 않도록 예수의 피가 씻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과 순종이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참아 기다리는 것이 이렇게 범죄하는 자기 백성에게 자기의 명예를 건 것이 어리석고 미련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인 것 같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더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십자가의 희생으로 회복시키지 않으셨더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지 않으셨더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벌받지 않으셨더라면, 오래 참아 기다리는 것을 영광 삼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은 세상 사람들의 미련한 사랑과 대가 없이 언제 보상 없이 이루어질 꿈 없이 그냥 견디는 사랑과 다름이 없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범죄로 인해 더럽혀진 하나님의 의를 그 공의를 완성하셨습니다. 그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그 예수 안에서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벨론도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고 고레스도 마음대로 하는 분인데 자기 백성도 마음대로 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돌아와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기다리셨어요. 그걸 더 좋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더 좋겠습니까? 내가 부모라면 이 자식이 매로 억지로 돈 받으려고 용돈 때문에 그렇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게 좋겠습니까? 뭐 반항도 하고 잘못도 했지만 자기가 스스로 깨닫고 부모에게 돌아와서 순종하고 존중하는 게 더 좋겠습니까? 후자가 훨씬 좋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그렇게 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거역할 권리를 줘야 되는 거잖아요. 자발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시면 자발적으로 불순종하는 능력도 주시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범죄를 오래 참고 기다리신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이에요. 그냥 이렇게 하면 하실 수 있는 것을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이 정말 돌이키신 그 심령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랑으로 소망으로 순종하라고 원하셨기 때문에 기다리신 것이에요. 아무도 그렇게 못했습니다. 간혹 그렇게 하다가 시험 들고 넘어졌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 중에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될 이유가 하나도 없었는데 낮아지셨고 그렇게 될 이유가 하나도 없었는데 자기 권리를 다 포기하셨고 그렇게 될 이유가 전혀 없었는데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원하는 그것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되고 하나님의 기쁘심을 위한 그 사랑 하나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했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받으신 영광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본, 그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가 저와 여러분의 지혜, 능력, 의지할 반석이 되면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까지는 모르겠어요, 저 같은 사람도 우리 하나님께 영광 된다고 약속하십니다. 저는 이 말 하기가 낯뜨겁고 부끄럽고 얼굴이 뜨뜻하지만 그래도 확신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의 소망이 그것이니까, 인생을 사는 보람이 그것이니까, 내가 무슨 하나님 앞에 존귀한 게 조금이라도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자랑하는 사람 삼아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께 영광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저와 여러분을 의롭게 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더러워진 얼굴을 깨끗이 씻어 영광스럽게 하신 것을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하나만으로, 그 구원을 아는 것 하나만으로, 그 감사 하나만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얼굴을 빛나게,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영광에 찬송된 것을 믿으십시오. 예배드릴 이유가 하나님을 기뻐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만으로도 우리 하나님이 천군 천사 모든 만물의 찬양보다도 구원 얻은 그 사람의 감사를, 구원 얻은 그 사람의 회개를, 구원 얻은 그 사람의 사랑의 고백을 더 기쁘게 받으시는 것을 자기의 영광 삼으시는 것을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십시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을 뿐만 아니라 지극히 높은 이름,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꿇고 모든 입술이 주라 고백하는 영광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말씀 가운데 한탄하면서 말씀하신 그 약속, 너희가 내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너희가 내 길을 걸었더라면 너희의 평강이 강과 같을 것이고 너희의 공의가 바다의 물결과 같았을 것이다. 나는 너희를 사는 길로 인도하고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가르치는 그런 하나님인데 그 길을 걷기만 했었더라면, 한탄하면서 말씀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약속은 동일하게 이제는 미래형으로 우리의 소망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길을 걸어가는 능력을 입는 것입니다. 평강이 강물처럼, 공의가 바다의 물결처럼 그렇게 넘치는 삶으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길 대신 예수를 따릅시다. 생명 대신 예수를 붙잡읍시다. 지혜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 때문에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내치고 더 영광된 아들로 바꾸지 않고 그 아들을 붙잡고 참고 기다리시면서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회복시키셨습니다. 예수님도 그 사랑 때문에 십자가의 모욕을 참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그 모욕을 참으셨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그 영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그것입니다. 예수께서도 사랑 그것 때문에 우리를 참으셨습니다. 우리도 그 사랑에 강권되어서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유혹과 어떤 어려움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든지 참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길로 걷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강권하면,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우리의 가슴과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면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신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의 손과 발의 삶 가운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섬김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의 섬김 가운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으로 받으신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의 찬송 가운데에서도 이루어질 줄로 믿는 것입니다.